고린도전서 13장 첫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사랑장은 그 주제와 그 내용이 너무 뛰어나고 우리가 모두 소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늘 이 문맥에서 벗어난 오해를 삽니다. 12장, 14장 사이에 있는 13장이 아니고 13장만이 독립적으로 그 가치를 바라는, 그래서 인용되는, 그렇게 인용되는 사랑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논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표현들을 들어서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한계를 느끼는 현실적 신앙 실천이 무산되곤 합니다. 정답을 말하고 주장하고 감동하고 각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상의 현실적 구체적 도전 앞에서 그 신앙들을 주장한 내용들을 그 형편에 맞게 반응해야 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은 분별, 해석, 적용, 한계, 인내, 순종, 회개, 재기, 눈물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하질 않습니다. 주장과 답과 각오로 사실은 외면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여기에 사랑이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쓸데없고 예언의 능이 있어도 쓸데없고 산을 옮기는 능력도 쓸데없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여태까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직면한 현실적 도전 그게 무엇이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상의 어떤 왜곡, 어떤 어려움, 심각한 문제에 관한 설명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 은사가 있었던 것, 열심이 있었던 것, 그것이 거꾸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파당이 생겼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맹렬한 공격성을 가지게 되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열의 정죄가 등장하는 비난이 초래된 현실적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어떤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이라는 것. 그것이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무언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잘못을 통하여 우리가 그 문제를 얼마나 쉬운 우리가 아는 상식과 우리의 경험의 잣대로 낮추어서 사용하는 바람에 같은 신앙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유익은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서로 손해와 상처만 생기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1장에서 12장까지를 살짝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연속적인 바울의 지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1장으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당이, 파당이 생겼다는 거죠. 파당이 생겼을 때 그들이 무슨 이유로 파당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정답이다, 너희는 틀렸다가 됐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였다고요? 예수 외의 사람을 끌어들이게 됐다는 거죠.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는 우리가 제일 쉽게 끌어들이는 건 도덕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유익, 효율성,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가 성립하고 존재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보다 낮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 높은 기준을 무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양심이나 다 필요하지만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성립된 것을 그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이 가장 중요한 기준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흔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 잘했다 잘못했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도전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여 그 판단을 해야 되는가의 기준이 자꾸 내려가는 것을 원래 기준으로 복구하자는 얘기입니다. 2장에 가보시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내가 너희를 설득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배달부다. 나는 화물차 운전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너희에게 실어 나른 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창조와 부활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책임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명예고 신앙적인 책임이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이 훌륭한 법은 없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의 화해라는 주제가 많이 나와서 우리도 제가 추천한 은혜 한마디 더 있었는데 무슨 은혜 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2월인가 3월인가 추천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여러 경우 은혜가 필요했고 은혜가 임한 사례들을 쭉 인터뷰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경우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 저자가 자기 얘기를 위해서 썼다는 걸 밝히죠. 자기 아버지와의 화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아버지의 그 기대에 못 미친 아들의 한. 그래서 그걸 아버지를 원망하던 것으로부터 아버지와 화해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건 아버지와의 화해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의 조건에 대한 원망으로부터의 화해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잘났나 못났나 상관이 없습니다. 잘난 아버지 밑에서 못난 아들이 나오고 못난 아버지 밑에서 잘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나게 만드는 건 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못난 조건 속에서 위대한 일을 만드시고 인간이 가진 최선의 조건으로도 잘난 사람을 만들 수 없다를 대를 이어 확인하는 게 인류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는 곳에서 얼마나 위대한 운명을 갖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감동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대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어디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을 반전시킨 창조와 부활이라는 능력으로 밖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낮은 기준을 동원하여 이것을 가리지 마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뭘 잘못했다를 꾸짖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권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강조들이 왜 자꾸 나오나를 보세요. 근래 심심치 않게 드리는 현실적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깨져서 분립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분립을 해야 할 만큼 크고 숫자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커서 숫자라는 이 그룹 다이내믹에 의한 공동체의 유지보다 각각의 어떤 장점들을 책임지는 독립해도 좋은 여러 주장들을 다양하게 책임을 지자 해서 분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극적인 그 신뢰들은 그 좋은 경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제 교회 사역자 중에 하나가 뒤로 편을 만들고 교회를 잘라나가서 거의 속임수 수준에서 배신과 상식을 넘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드는 일들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속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라는 건 이제 70대를 말합니다. 은퇴한 우리 목사들 만나서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회만도 못해.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모임에서는 제가 제일 어린데. 그래도 다 마지막에 제 의견을 요구합니다. 박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아주 신통한 소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배신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합시다.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내 시작은 거지 같았으나 내 마지막은 영광 되리라.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다 감동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어나는 현상들 참지 못하고 나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에도 그걸 무슨 다른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이 가장 큰 기준보다 아래 것으로 큰 기준과 본질을 손해보지 말자라는 걸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소수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거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분립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서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언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들었다듯이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조급해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괜찮다. 방지일 목사님의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 김진홍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박윤서 목사님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위인들이십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에게 제일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학적인 유산을 남겨주셔서 많은 저서와 책들로 인하여 또는 사실은 그 시대에 설교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나 방지일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의 크기 때문에 늘 이것으로만 소개됐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가까운 친구. 그 외에는 업적이 없으신 셈입니다. 근데 방지일 목사님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 100살이 넘게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방송사의 인터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 맨 끝에 그런데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창피하게 됐는데 한마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괜찮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위에 서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실해지는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 외에 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할 만큼 하십시오. 그거야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다 이제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 지위, 소원이 확실하게 마음에 들게 발휘할 조건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외부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그건 조급할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절망적으로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한계가 뭘 만들어냈는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보고 놀랄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역할을 맡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송사를 하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가는 것보다 교회는 더 윗에 있는 판단 기준과 본질적 기준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13장을 얘기로 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은 법정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런 사랑의 기준까지 오지 못하는 것은 늘 교회가 깨우쳐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문제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폭력이 되거나 명분이 되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수단이고 방법이고 유일한 잣대고 그것을 쓰지 못하는 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을 겪어야죠. 그럼 죄냐? 아니요. 신앙이 어린 거죠. 감수해야죠. 배신이 비극이 되지 말게 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미숙한 것이 운명이 되게 하지 말자. 그 또한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식을 기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달에 한 살씩 먹을 거라고 기대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보다 쉬운 원칙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오히려 막은 꼴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교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자유가 굉장히 남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은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무식을 다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만큼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 먹는 고기 먹는 날을 언제로 정할까? 그런 의논할 때 자식들하고 의논하는 거고 보다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권하고 강요하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증언과 책임을 다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을 꾸짖는다는 것은 폭력을 휘둘러 강제력을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현실 속에는 매우 약화됐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이해, 반응, 결정, 책임, 실천에서 나옵니다. 무슨 유별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안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 여러분 표정을 좋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모두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인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전부 무표정과 외면 일관입니다. 핑계는 좋습니다. 다 핸드폰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고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건 죄인만 그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간 곳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반가워하고 반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의 현실에서 보는 것은 우리는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대화를 너무 아, 그 다음 단어가 안 떠올라서 너무 해설이 깁니다. 네가 그러는 것은 누가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무엇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이러면 대화는 안 나옵니다. 대화는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렇다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기대하겠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네가 하는 말이라면 나는 가슴이 뛰어, 이런 게 대화지.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사랑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면 그만이 아니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올인하죠. 자기 삶의 목적에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이웃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나는 나 할 거 했어 하고 돌아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상대방에게 애교를 떨어야 됩니다. 예수님식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린 이 멋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정보만 넘쳐나고 비정해진 사회를 살고 있어서 인격이 마땅히 가지는 감정, 정서, 눈물, 웃음 같은 것들은 제거된 그런 비정한 기계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원칙과 관념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받아내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다해도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그 사랑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그 대신 우리가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언제 돼야 눈을 감을 수가 있다고요? 항복을 해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복일까요? 10장에 가면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런 구절들은 오늘 사랑이 등장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놓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 우리의 사랑을 가장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것보다 낮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을 외면하는 것으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과정에 가기 위하여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어떤 지식과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만 그것이 이 중요한 원칙에 도달하고 사용하고 가지기 위해서야지 그것을 외면해도 좋은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쉽게 처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19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아주 빈정거리는 그 꾸중이었는데 차별화함으로써만 정체성이 살아나는 배타적 정체성.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밟는 것으로 나타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색해집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이 대상이 아니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사랑이란 조건이 관계가 없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만큼 조건과 관계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만큼 자격이 관계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뭘 넘는다? 사랑은 담을 넘는다? 아, 그건 복돌이와 복순이 때 얘기고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인종을 넘는다. 피부색을 넘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실력이 없을지라도 부정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앙을 대체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자주 이렇게 쓰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함으로써 잘난 척이 됐던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누가 가슴에 아픔을 호소하면 너 요새 기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했던 무시무시한 악당들, 본인들은 잘하려고 했던, 그렇죠? 상처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속을 털어놨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 배신이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의 그 명예들입니까? 그걸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12장 7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한국교회가 시험 겪어봤잖아요. 방언을 하는 바람에 못하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비난했었죠.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13장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인이 되고 사랑이 행동하는 것이어야 된다. 사랑은 없고 방법과 수단과 자기 증명만 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진리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온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기고가 아니고 어디에다 써먹으라고요? 여러분의 현실에 써먹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원망하는 여러분의 일상에 써먹으시라고요.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며 이해관계로 보지 않으며 그가 나한테 해를 끼친 것을 보복하지 않으며 질서를 지키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으나 그 권력에 의하여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늠름하게 말이죠. 거기에 신자의 존재적 책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실제적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보이는 위대함 없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매일매일 별거 아닌 삶이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누구를 꾸짖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더 위대하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는 사실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 우리 이웃과 세상 앞에 과연 빛이고 소금이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 사는 위대한 인생을 기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